10분 정도 저희가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로마서를 잠깐만 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를 또 전혀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로마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계속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가, 죄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6, 7, 8장이 참, 또 이게 또 참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6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는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거기에 이제, 이 키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8장은 이제 다음번에 할 테지만 정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7장에 보니까 여기 비유가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결혼의 비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두 남편이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이때 이 간부는 이 회사의 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통한 여자 그런 뜻이죠. 간부라 불릴 것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결혼 관계에 대한 예화가 하나가 나왔는데 예화이긴 하지만 또 사실 이게 실제적인 적용이 또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독립심리교회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이제 결혼과 이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서로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도 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사별이 아닌 그냥 이혼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옳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간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말도 안 된다. 합법적으로 이혼했고 합법적으로 재혼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평생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이제 의도이셨기 때문에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합법적으로 세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간통을 한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지금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구절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들의 경우에는 이걸 아주 철저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양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혼을 해서 그 아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목회를 못하는 거로 보통 그렇게 이제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런 구절이에요, 요 구절이. 그러나 이제, 제가 믿기로, 이제 이것이, 물론 이대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제일 좋고, 이혼한 경우에는 다시 합치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합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일이고, 이제 어쨌든 요런 이제 룰대로 따르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이 다 약하지 않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실수하고 또 범죄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엄격하게만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구절이라는 거, 요 구절이, 그런 구절이라는 걸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남편이 둘이 나와요. 그래서 한 여자가 있고, 전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있는 남편, 그 현재 남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있는 현재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여자가 아무리 이 남편이 싫어도 다른 남자에게 다시 재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은 어떤 사슬이 끊어지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만.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하나가 사망으로 종결되어야만 이 부부관계가 법적으로 효력이 이제 무효화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앞부분에서는 해놨는데, 그렇죠? 2절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남편이 죽는 얘기를 해요. 남편이 죽는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는 이 남편은 문맥상 이렇게 볼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 그리스도인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남편, 어떤 이 사람이 지금 결혼해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는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잖아요. 가로 열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할 때, 1차적으로는 지금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들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남편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부관계 법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은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배반하게 되면, 율법을 떠나가게 되면, 그것은 마치 부부관계에서 간통을 행한 것처럼 그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다. 범죄 행위다. 지금 이런 그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남자가 죽어버리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은 다른 남편에게, 새 남편에게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4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요. 율법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요 예화가 조금 처음에 이 예화를 대할 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 예화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문맥을 잘 보세요. 위에서는 남편이 지금 율법인데,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딴 데로 갈수 있다. 그새 남편은 이제 문맥상 볼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율법에 묶여 있었는데, 율법이 죽어야만 내가 그리스도께로 갈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도를 잡아놨는데, 그런데 그 뒷부분에 4절에 가서 보면은 실제로 죽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이 곧 다른이가 이제 새 남편이에요.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니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결혼 즉 재혼이죠. 재혼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맺는 열매는 뭐죠? 자녀예요. 태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열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맺었던 그 열매,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그 열매라고 표현해요. 그 열매가 이제 좋지 않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이제 재혼해서 그렇죠? 새롭게 결혼했을 때 그 맺는 그 열매가 이제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율법이 전 남편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새 남편인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그 남편은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뭐가 나쁜 남편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영적이라고 하셨고 율법은 선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율법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나쁜 남편은 아닌 거예요. 다만 그 남편을 이 아내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남편 자체로서는 참 완벽한 남편인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새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율법은 결코 죽을 수 없어요. 남편이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율법은 영원히 하늘에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착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것이고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율법이 죽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율법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됐다. 즉 더 이상 그 어떤 부부관계에 그런 법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율법 자체가 아예 폐기됐다, 사라졌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남편과 이 합법적으로 헤어지면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남편의 관계가 되는 이러한 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가 더 적용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어떤 분들은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율법과 그리스도 말고 물론 거기에도 적용하지만 또 한 가지 적용하는데 뭐냐면 사람의 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이 내 혼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 혼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와 결합하고 있냐면 육과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내 혼과 내 육이 결합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옛 남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크만 같은 분들이 그 영적 할례 얘기하면서 이 수술 얘기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들러붙는 거예요. 이 창세기 가서 보시면은 이 그러므로 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한 여자에게 결합하여 할 때 그 영어 단어를 보면 이게 cleave unto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러붙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들러붙는 거. 남자와 여자를 들러붙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혼이 어디에 들러붙어 있냐? 우리의 육에 들러붙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에 들러붙어 있다. 그래서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결혼 관계가 돼 있었다. 그런데 이제 새 남편이 누구냐? 이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내 혼이 영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요렇게 적용하는 두 가지 적용이 있다는 거. 일단은 오늘 요렇게 언급만 해놓고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도 이 저기 로마서 7장을 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를. 혹시 여러분 중에 아까 찬송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찬송 혹시 있습니까? 411, 411입니다.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411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전에 저희가 말씀을 들었듯이 저희는 참 다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참 한순간도 참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참 사용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생각할 때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또 각자의 처소로 흩어집니다. 주님, 참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들을 찾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로 저희가 또 다 이렇게 흩어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참 우리 안에 풍성히 참 거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참 지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참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육적 본성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저희가 구원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에 따라서 저희가 걸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일주일 내내 저희가 은혜 가운데 참 잠겨 있을 수 있게 하시고 행여라도 저희의 마음이 까칠해졌을 때라도 저희가 즉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